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 경제 대화에서 양국과 세계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양국 간 군사 관계와 사법 당국 간 협력, 민간 교류 확대 발전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서방 주요 6개국 간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밖에 오는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협조도 확인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류엔둥 부총리와 양제츠 국무위원 등 중국 측 대표단을 만나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투철한 안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민족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남북관계는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만회하거나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 2명 더 추가돼 전체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사망자 외에도 현재 77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중 15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춤하던 추가 확진자도 오늘 1명 더 발생해 현재까지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르스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 핵심 거점 도시인 코바니 등 세 곳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늘 오전 터키로 통하는 코바니 국경 통과소 인근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전투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또 ISIL이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북동부 하사카 마을 두 곳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군은 그러나 정부군이 과격분자들의 공격을 물리쳤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질로 잡힌 가족의 석방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거나 협상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인질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면서 해외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방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앞으로 인질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질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 구조할 수 있도록 민간 분야와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인질 가족들은 인질범들에게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인질범들이나 중재자들과 연락은 가능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의회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군부의 거부권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표결로 야당 지도자인 민주화 운동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현행 미얀마 헌법은 외국 국적 자녀를 둔 사람의 대통령 선거를 금지하고 있어 아들이 영국 국적자인 수치 여사는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수치 여사는 의회의 이번 표결 결과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0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25석의 의회 의석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은 고립과 제재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it is going down a misguided and anachronistic path.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상원의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북러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밤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대화에서 다양한 차원의 논의와 공동 발표를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류엔둥 부총리와 양제츠 외교 담당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측 대표단은 핵무기와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측 대표단은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양제츠 국무위원과 별도로 만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 2월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두 나라가 전략 경제 대화를 마치면서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포함됐습니다. 두 나라는 보도자료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대화에서 사이버 안보 등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기후변화, 이라크와 시리아 사태, 남중국해 문제, 대테러 협력, 야생동물 밀거래 등 지역과 세계적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왕양 부총리와 류엔둥 부총리가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현인 그룹 제3차 회의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고립과 제재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세계 비확산 체제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개막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현인그룹 회의의 개회사에서 평양 당국은 이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고립과 제재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당국이 조속히 깨어나 현실에 눈을 뜨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it is going down a misguided and anachronistic path, arguing that it can have both guns and butter.
윤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포와 버터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릇되고 시대착오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가동하려는 노력의 한 가지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한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working to make effort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mutually reinforcing.
윤 장관은 북핵이라는 난제가 결국 북한 문제의 일부로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이 서로를 강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 장관은 남북 대화를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다면 비핵화로 가는 길에 대한 강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현인 그룹은 CTBT의 발효를 위한 세계 군축 분야 저명 인사들의 모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반영해 26일 북한의 핵실험 금지와 CTBT의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는 서울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비롯해 안젤라 케인 전 유엔 군축 고위 대표 등 현인 그룹 위원들과 라시나 제르보 CTBT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CTBT는 지난 1996년 각국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 국가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이란, 북한 등 8개 나라가 아직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에 때맞춰 억류 중인 한국 국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이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조치는 사실상 유엔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억류 중인 한국 국민 두 명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인권 분야 수장인 자이드 최고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이번 선고가 공식적인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이에 따라 북한이 최대한 빨리 이들을 석방하도록 연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특히 이번 선고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현장 거점으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지난 23일 서울 사무소에 문을 연 데 반발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수긍했습니다.
But clearly any threats from a member state of the United Nations
자이드 최고 대표는 유엔을 상대로 한 유엔 회원국의 위협은 매우 유감스럽고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3일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과 거의 동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씨와 최 씨가 한국의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과 모략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들에 대해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또 북한이 서울사무소 개소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그렇다고 해서 사무소의 역할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또 북한이 분노에 찬 협박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권 문제에 최소한의 관심을 보이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며 일례로 각국의 인권 기록을 다른 국가가 검토하는 이른바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 검토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사무소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감시와 보고 활동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부와의 대화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대북 지원과 연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라며 조건부 지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가뭄에 대해선 북한 정부가 이웃 국가들이나 인도주의 기관들과 접촉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3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24일 만나면서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깨달았다며 할머니들이 일본 총리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직접 표현할 수 있다면 일본은 이 여성들이 얼마나 부드럽고 결의에 찬 분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남측을 위협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 비난과 위협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최근 서울에 문을 연 유엔인권기구 사무소에 대한 험한 위협과 비난에 대해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평통은 성명을 내고 남측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라는 화근을 끌어들여 남북관계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비난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를 타격 대상이라고 지적하는 등 위협적인 용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지난 23일 담화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는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유엔이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국제기구로 유엔의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유엔의 제안을 존중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한국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북한 관련 자료 수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협조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탈북자들과 접촉하는 문제는 유엔 인권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러시아 상원의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북러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자제도 요청했는데요.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과 만나 북러 우호 관계를 평가하고 특히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 덕담을 하면서도 북한 측에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의 투자 사업 제의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러 경제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진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또 두 나라의 차관 관계 시절은 이미 과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옛소련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의 호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해서 러시아 기업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북러 교육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양국이 루블화로 무역 대금을 결제하면서 교역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교역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오는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양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3월까지 북러 교역은 큰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모두 1,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감소했고 수입도 44%가 줄어든 57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양국의 물류 협력 사업인 라진 핫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도 개보수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한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지역에 경제 자유지대를 설치하는 구상 역시 이제는 실행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북한이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마트비엔코 의장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복 의장은 귀국해서 러시아 측이 제안한 문제들을 경제부처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또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정치적 수준까지 끌어올릴 의사가 있다고 믿고 있다며 북한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의 전력 사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평양 내 외국 대사관들도 하루 몇 차례 정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평양 주재 외교관은 지난 겨울에 비해서는 전력 사정이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 SDC의 토머스 피슬러 평양사무소장은 24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의 외국 대사관 공관도 하루 서너 차례 정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전력난이 심했다며 몇 시간 동안 정전이 지속됐고 심하게는 매 시간마다 전기가 나간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슬러 사무소장은 지난 2013년 11월 평양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지난 겨울처럼 전력난이 심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지금의 전력 상황은 지난 겨울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호베르투 콜린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도 24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겨울 전력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며 자주 정전이 됐고 전압도 매우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피슬러 사무소장은 최근 전력난이 심각한 이유와 관련해 가뭄으로 수력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자주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지난 10일 북한의 가뭄 상황을 현지에서 직접 살펴본 이후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마실 물이 부족하고 수질도 나빠졌으며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22일 북한에서 지난해 겨울부터 강수량이 부족해 감과 댐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력 생산량의 6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의 한 거주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전력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도 이 신문에 북한의 전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 전역이 전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지만 메마른 북한 저수지와 강을 메우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지난 11일부터 20일 사이 황해남북도의 전반적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적인 가뭄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190억 킬로와트로 한국의 5천억 킬로와트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오늘로 65주년이 됐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간 계속되면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 역시 3만 6천여 명이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중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중요한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숨겨진 영웅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미군 소속으로 게릴라전에 투입된 8240 부대는 혁혁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6.25 전쟁 65주년 특집으로 오늘과 내일 두 차례 8240 유격부대의 활동과 예하부대 지휘관을 지낸 벤 말콤 예비역 대령의 인연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북한에 40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메릴 뉴먼 씨는 미 언론에 색다른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6.25 전쟁 참전용사 출신일 뿐 아니라 전쟁 당시 비밀 게릴라 부대를 직접 훈련시킨 고문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뉴먼 씨는 억류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 이런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They collected information of the KPA and attacked the communication system.
미군 극동사령부 정보국 소속으로 9월산 유격부대의 군사 고문을 맡아 북한군을 공격하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뉴먼 씨는 전쟁 당시 미군 정보 장교로 대북 게릴라전에서 용맹을 떨친 8240 부대 소속 9월산 유격대를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당시 뉴먼 씨와 함께 미 중앙정보국 CIA 특수부대 장교를 지낸 벤 말콤 전 대령은 VOA에 뉴먼 씨가 평양에 간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He was a member of my special forces CIA team in North Korea. And his results, he was looking for some of his old guerrillas.
전우애가 남달랐던 뉴먼 씨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 옛 9월산 유격대원들을 만났고 평양에 간 이유 역시 이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옛 전우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뉴먼 씨 억류 사건이 매체들에 크게 소개되면서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8240 부대 역시 새삼 조명을 받았습니다. 8240 부대는 유엔군 산하 미국동사령부 소속의 비밀 게릴라 부대였습니다. 전원 북한 출신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유격활동과 북한 내 첩보, 적 기지 파괴, 내부 교란 등 오늘날의 특수부대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부대의 원조격인 주한이연락처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딴 KLO의 한국식 발음을 섞어 켈러 부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1964년 미국의 이민해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전경하 씨는 9월산 인근이 고향으로 8240 부대 출신입니다. 전 씨는 당시 북한에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체 조직한 치안대가 피난을 떠나면서 8240 부대로 편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방에서 자기 피난만 동네 사람들끼리 유격대가 조직된 거라고요. 수복대학교 치안대가 생겼다가서 이제 후퇴하면서 이 각 지방마다 이 모여갖고서 유격대가 됐는데 그거를 8240 부대가 이 미군 8240 부대가 이 서포트 한 거죠.
미군은 1951년 당시 만여 명의 북한 출신 민간 유격대가 서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군과 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후 이들에게 무기와 통신 장비, 훈련 등을 제공하면서 8240 부대를 만든 뒤 편입시킨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8240 부대가 구체적으로 미 8군에 속했고 1951년부터 최전선에서 5개 예하 부대가 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five different divisions of the 8240th Army unit that was working in North Korea.
북한 출신 대원이 2만 2천 명에 달했고 많은 대원들이 북한 내부에서 21개 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게릴라전과 첩보 작전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당시 육군 중위로 소해 백령도에 있던 레오파드 부대 산하 백호 부대를 담당했던 말콤 전 대령은 백호 부대뿐 아니라 8240 부대 소속 모든 대원들이 반공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They are North Koreans and they are anti-communist and they hat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대원들은 해방 후 공산주의에 맞서 계속 싸웠던 사람들이 많아 김일성과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백령도와 마주한 북한 장현군 출신으로 8240 부대에서 활동했던 이종훈 씨는 당시 북한군과 싸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왜 싸웠냐? 고향에 빨리 가려고 수복하려고 빨리 수복하려고 싸운 거죠. 해방 후에서 5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어떻다는 걸 다 체험을 했죠, 공산주의가. 왜냐하면 우리는 남쪽을 동경하며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말콤 전 대령은 이렇게 대원들의 정신무장이 투철했던 데다 두뇌가 명석한 지식층이 많아 작전을 매우 잘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done very well. Very smart people and do a great job wherever they are.
말콤 전 대령은 미 8군 보고서를 인용해 8240 부대 소속 유격 대원들이 북한에서 총 4,445회에 걸쳐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체포했고 북한군을 상대로 다양한 게릴라전을 펼쳐 6만 9천 명을 살상하고 수천 개의 무기를 압류했다는 겁니다. 유격대원들은 베이커 공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뒤 적낙하해 다양한 작전도 수행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 최초의 공수부대 역할을 한 겁니다. 이들은 또 적진에 추락한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위험한 임무까지 수행했습니다. 말콤 전 대령은 8240 부대가 미군과 한국군 특수부대의 모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time we didn't have special forces and all of a sudden they had set up 8th Army had set up the special forces.
당시 미군은 공식 특수부대가 없었는데 미 8군이 8240 부대를 통해 게릴라전을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미군 특수부대 설립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8240 부대는 휴전과 함께 해체됐고 모든 부대의 활동은 기밀에 붙여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콤 전 대령은 당시 자신을 비롯한 부대원들 모두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크게 실망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8240 부대원들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고향인 북한을 해방시키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고 미군 역시 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철수와 부대 해체 소식을 통보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말콤 전 대령은 휴전 후 미군이 8240 대원들의 진로를 한국 정부에 전가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역시 비정규 병력인 대원들의 공적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know. It was a political decis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they were concerned that the fact that some of these people might be North Koreans.
한국 정부는 북한 출신인 8240 대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극소수만이 대원들의 북한 내 활약에 대해 알고 있는 등 이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많은 8240 대원들이 휴전 후 한국군에 편입됐지만 비정규군 출신이란 이유로 전쟁 중에 세운 공로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군마저 8240 부대의 실체를 수십 년간 1급 군사 비밀로 취급했기 때문에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8240 부대는 휴전 40년이 훨씬 지난 1996년 전쟁 당시의 활동을 소개하는 책이 발간되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조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6.25 한국전쟁 65주년 특집, 내일 이 시간은 8240 산하 백호 부대에서 활동한 대원들의 체험과 벤 말콤 전 대령의 회고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 측이 설정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물에 뜨는 해상 부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를 분석 중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달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 해상 부표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그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부표를 설치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1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설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상 부표는 물에 뜨는 표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북한은 과거 NLL 이북 지역에 부표를 설치한 뒤 함정을 정박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설치한 해상 부표는 1m 이하의 작은 크기로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NLL에 가깝게 설치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러한 부표 설치는 북한이 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부표를 설치한 지점이 NLL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NLL 일대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NLL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부표를 설치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간에 과거에 북한 지원하는 그런 물품들을 보낼 때도 NLL을 기준으로 해서 인도해주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인정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또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해상 부표 설치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한편 한국 함정의 대비 태세를 떠보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난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 분계선을 선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란 핵협상 타결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막바지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서 빈으로 향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안보와 해상 영유권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팔에서 열린 지진 피해 복구 지원 국제회의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하루 만에 3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란 핵협상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란 핵무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 타결 시한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막바지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란의 핵무기 의혹을 없애는 대신에 이란에 대해서 그동안 핵 개발을 명목으로 부과했던 제재들을 해제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의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이 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가 지난해 이란의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말에 처음으로 잠정 합의에 이어서 지난 4월에는 최종 타결을 위한 틀의 합의를 했고 이제 최종 타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참고로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다섯 나라에 독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협상 타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직도 타결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주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그동안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참가국들이 요구해온 핵심적인 타결 조건들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면서 타결 전망에 먹구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메네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케리 장관은 오스트리아로 출국하기 앞서서 이란이 앞선 협상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지켜야만 최종 타결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선제압이 아닐까 생각도 되는데 이란 최고 지도자가 거부한 내용이 뭡니까?
하메네이가 지난 23일 국영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핵협상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서 크게 세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이란 군사시설 사찰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 둘째는 핵협상 타결과 동시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10년에서 12년 이상 핵기술 연구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인데
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다른 서방 참가국들의 요구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가 어떤 건가요?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우선 이란이 핵시설로 국제원자를 끼고 IAEA에 밝힌 시설 외에도요. 그동안에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이 고폭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군사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또 이 제재 해제 문제도요. 미국은 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이란의 의무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결과 동시에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이란과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기간에 관한 문제인데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10년 이상인 것도 있고 15년, 최대 20년까지도 언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년에서 12년 이상 개발을 제한한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 하메네이 발언과는 다른 내용이죠.
저희가 이렇게 이란의 입장도 살펴보고 미국의 입장도 살펴봤는데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요. 물론 이제 이란에서 이번에 발언을 한 최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매우 크긴 하지만 한 사람이 또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사회는 아니고요. 특히 그동안 핵협상장에서 이란 대표단의 입장을 보면 하메네이가 국내적으로 한 발언보다는 훨씬 유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란 국민들의 이제 바람이 있는데요. 이란 국민들은 그동안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큰 고통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 핵협상 타결과 이를 통한 제재 해제 또 이 경제 활성화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네.
지난 4월에 최종 타결을 위한 틀에 합의를 했을 때 테헤란 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 합의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 테헤란 거리에 이를 환영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기쁨을 표시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란 정부도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 하메네이의 발언에 대해서 이 막바지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서 빈으로 출발하는 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 하메네이의 발언은 국내 정치용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면서 이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이란과의 협상은 여전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당사국들이 시한 내 타결을 위해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힘든 문제들이 풀렸다는 인상은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이제 이란이 앞서 약속한 내용들을 지켜야만 최종 타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오바마 정부에서 중동 문제를 담당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 여러 명이 미국 정부에 보낸 공개 서한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란 핵 협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 협상 타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이 막판에 양보를 하고 불완전한 결과물을 얻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미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전략경제대화가 열렸는데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폐막 기자회견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네.
미국과 중국은 이 사이버 안보, 또 해상 영유권 문제 같은 그동안의 대립해온 현안에 대해서 갈등을 좁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립되는 현안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번 대화의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화는 두 나라 사이에 열린 7번째 고위급 전략 경제 대회인데요. 이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이제 대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어제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화가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고 또 대화에서 다룬 현안들의 폭이나 깊이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네.
또 중국 대표단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 이번에 양측이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대화가 생산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이제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대화를 앞두고 가장 민감한 현안 중에 하나였던 사이버 안보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 양측이 서로 이제 상대방의 사이버 공격을 비난해 왔죠. 특히 이제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들의 신분 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이번 대화에서 중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런 해킹의 배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네.
하지만 이번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대립하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수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미국 정부의 지적은 거부했지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사이버 해킹 근절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대립보다는 이 협력에 이번 대화에서는 이제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고요.
네.
또 이 밖에 이제 지구 온난화 대응, 에볼라 퇴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등에서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고
네.
또 한반도 비핵화,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이란 핵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계속 협력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 대표단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면담했죠.
네, 어제 이 마지막 날 면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제 중국 대표단에게 중국의 개혁 또 경제 재조정 노력에 대해서는 지지를 밝혔지만
네.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서는 거듭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앞서 저희가 한반도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양측은 북한이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이라는 것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네팔이 두 달 전 강력한 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팔의 재건을 돕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네팔 수도 카투만두에서 오늘 세계 60여 개국 대표와 국제기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팔 정부는 그동안의 지진 재건 비용으로 6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네팔 GDP의 절반에 달하는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네네.
이 오늘 회의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하루 만에 총 3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하루 만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 약속이 이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네팔과 이웃한 인도와 중국이 가장 많은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나라가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그동안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네팔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네.
또 그동안에도 이미 여러 이제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고요. 특히 이 두 달 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구조 요원을 파견한 나라가 이 두 나라인데 재건 지원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인도와 중국의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인도는 이번 회의 참가국 중에 가장 많은 1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네.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은 이 중에 4분의 1은 무상 원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냥
있습니다.
그냥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는 차관 형태가 되겠죠.
네.
중국은 4억 8,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역시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무상 원조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한편 이 밖에 역시 큰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나라로는요. 2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한 일본, 또 1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한 미국이 있고요. 또 국제기구 중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이 6억 달러, 세계은행이 3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쏟아지게 됐는데 이번 회의에서 지원금이 투명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재난 구조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부패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네팔 정부가 이번에 각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원금은 정부가 새로 설립한 기관을 단일 창구로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이제 관료주의 또 부패로 인해서 누군가 지원금을 중간에서 착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네팔 재건을 위한 많은 지원금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원만이 전부는 아니라면서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느냐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불과 이제 몇 년 되지 않은 일인데 지난 2010년에 IT 지진 당시에 수십만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각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정치 불안정 또 부정부패 때문에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네팔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투명한 집행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수실 코이랄라 네팔 총리는 회의에서 지원과 관련해 부패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여전히 우려를 밝히고 있는데요.
네.
지원금 집행이 이 정부의 단일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패 가능성, 또 여기에 이 네팔의 지진 피해 재건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도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팔의 지진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팔은 아시아의 두 거대한 지각판이 만나면서 그동안 수십 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난 4월 지진 피해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진도 7.8의 강력한 지진, 또 여러 차례 여진이 발생하면서 8,800명이 숨지고 2만 3천 명이 다쳤고요. 주택 50만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되면서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지낼 곳이 없는 노숙자가 됐고 총 피해 규모는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밤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수도 평양,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30도. 황해도 해주 역시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도 역시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1도. 함경북도, 청주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18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도 흐리고 하루 종일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19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회산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비어의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 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과 세계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양국 간 군사관계와 사법당국 간 협력, 민간 교류 확대 발전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서방 주요 6개국 간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밖에 오는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협조도 확인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류엔둥 부총리와 양제츠 국무위원 등 중국 측 대표단을 만나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사이버 안보 등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이라크와 시리아 사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기후변화, 야생동물 밀거래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다뤘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투철한 안보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황기환 한국 국무총리는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민족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남북관계는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만회되거나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 2명 더 추가돼 전체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사망자 외에도 현재 77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중 15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춤하던 추가 확진자도 오늘 한 명 더 발생해 현재까지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르스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 핵심 거점 도시인 코바니 등 세 곳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늘 오전 터키로 통하는 코바니 국경통과소 인근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전투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또 ISIL이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북동부 하사카 마을 두 곳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군은 그러나 정부군이 과격분자들의 공격을 물리쳤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의회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군부의 거부권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표결로 야당 지도자인 민주화운동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현행 미얀마 헌법은 외국 국적 자녀를 둔 사람의 대통령 선거를 금지하고 있어 아들이 영국 국적자인 수치 여사는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수치 여사는 의회의 이번 표결 결과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0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25석의 의회 의석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시 의회가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 의회의 이번 결정은 최근 로마에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마는 3년 전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신청하려 했다가 당시 재정 문제를 우려한 마리오 몬티 총리의 반대로 좌절됐었습니다. 로마에 앞서 프랑스 파리도 지난 23일 2024 올림픽 대회 유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보스턴과 독일 함부르크도 같은 올림픽 유치전에 합류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오는 2017년에 2024 하계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